오늘 우리 읽은 말씀, 그냥 성경만 읽어봐도 이제 앞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오늘은 칠병이어라고 이렇게 비슷하다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죠. 왜 마태는 비슷한 기적을 굳이 기록해야 했을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비슷한데 왜 이걸 내가 만약에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기록한다면 비슷한 건 뺄 수밖에 없어요. 양이 늘어나니까 줄이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어느 정도 비슷하냐? 진짜 비슷합니다. 끝에 가면 이 39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이 부분에도 비슷합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사 보내시고 무리도 다 보내시는 장면까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비슷한 기적이네라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앞뒤를 잘 살펴봐야 하죠. 앞에 무슨 일이 있었고 또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이렇게 잘 봐야 합니다. 요 바로 앞에 여기 삼위 올라가 앉으시는 요 장면 앞에 가난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치유해달라는 장면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에게만 하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그 자녀가 먹던 식도 떨어지는 그 떡이라도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장면에 이어서 나오는 거죠. 생각보다는 아주 의미심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말씀해 보시면요, 30절에 예수님께 나와왔던 그래서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며 고쳐주시고 하면서 31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이 부분이 이제 짐작하게 합니다.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 구절과 거의 흡사한데요. 그 앞에 보면 35장 5절에 그때가 되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런 구약의 인용을 읽어도 우리는 별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시온으로 모여드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가 금방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찬양 기억나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산에 있는 성전 산에 있는 그 성전을 시온 산 위에 있는 성전을 항상 생각해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고 그 밑에 지옥을 내려갈 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산과 연결되어서 하여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모여든다라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라 우리가 하는 그 우리가는 유대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이방인을 참 뭐 이렇게 뭐 짐승 취급했다, 개처럼 취급했다고 해서 완전히 이렇게 떼어놓고 생각한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말씀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사야 2장 3절이나 아니면 여기 오늘 이사야 35장 인용까지 다 조합해 보면 이방인도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부를 때를 알고 있었어요. 그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 칠병 기적 앞에 있는 가난한 여자의 그 대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더 앞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다는 걸 말씀하셔요. 자, 이걸 잘 이해하면 이게 마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씩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자 보시면 좀 더 크게 보면요. 3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습니다. 여기에 광야인데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사람이 살았던 그 동네에 이 지형을 잘 몰라요. 그런데 요 앞에 보면 오병이가 일어났던 그때도 광야고 나오는데요. 그 지방에 살펴보면, 지도를 보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평지가 아니에요. 산입니다. 산이에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갈릴리 호수까지 이르러 산에 올라가. 산이에요. 참 마태는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기가 막힌 걸 숨겨놓은 거예요. 실제로 갈릴리 호수까지 가보면 그 평지라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물이 돼 있는 곳에 선착장이 있는 곳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빤히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산으로 올라가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장소가 산이에요. 그런데 산을 강조하잖아요. 산은 숨겨져 있고 잘 모르고 지나가지만 예수님께 모여드는 그 모습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왜요?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그걸 숨겨놨어요. 마지막으로 28장에 가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직전 장면에 딱 가면 거기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올라.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성전산에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뭘 바라보느냐. 성전을 보는 거예요. 산이 거룩하지 않아요. 성전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성전을 봐요. 산만 보면 산만. 그런데 결국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과 28장에 나오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장면을 세 개를 딱 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성전임을 지시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느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느끼는 거예요. 마태가 말한 이 전체의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마태복음 1장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유대인의 족보, 결론이 예수님이야 이러고 딱 끝나요. 성전에 대한 그들의 믿음도 결론은 예수님이 성전이시다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실하지만 그러나 약간 비틀려 있는 그 믿음을 정확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이게 벌어지고 있는 이 산. 그래서 이 산이라는 성전산에 대한 잘못된 그런 방향을 성전보다 더 크신 이인 예수님께 딱 고정을 해요. 자, 요 이야기가 이제 내일 모레 넘어가면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함으로 내가 너를 교회를 세우는 반석을 삼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연결돼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베드로 반석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반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런 바위가 아니고요. 성전산 전체가 바위예요. 유대인들에게 바위는 성전산을 딱 떠올립니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너희들이 엉뚱한 걸 바라본 거야. 산을 바라보는 건 맞지만은 성전을 바라보는 건 맞지만은 성전 자체가 거룩하지 않아. 산 자체가 거룩하지 않아. 예수님이 바로 성전보다 더 크신 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헤롯 성전을 바라보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아주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유대인들 욕할 게 없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딴 걸 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약간 나쁜 건 아니지만 약간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또 열심히 신신하게 열심히 해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딱 그런 경우거든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 방향이 아니야.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에 고침도 하지 않고 난리를 치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야. 또 성전,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성전을 지으니까 솔로몬 성전보다도 기록을 비교해보니까 훨씬 큰 거예요. 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던 에스겔 시대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돌아오지 않겠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여기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무턱대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출발은 좋았겠죠. 그런데 총도 0점 조준을 항상 맞춰봐요. 이게 맞나 안 맞나. 길을 갈 때도 지도를 보면서 이 길이 맞나 안 맞나 봐야 돼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출발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면 이게 맞나 돌아봐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유대인들처럼 그대 조상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걸 따라서 열심히 살면 그게 과연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지 않는다면 조준 다시 해야 되죠. 재조준해요. 재정렬 다시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과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을 다시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 마지막에 있는 그 산에서 세상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은 나가서 여기에 다 연결됩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도 뒤에 믿는 이방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살짝 지나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뒤에서 나오는 이제 예수님께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그 기록으로 넘어갑니다.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마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사람이 이것을 자기가 기획해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 앞에 나오는 이 가난한 여자와의 대화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의 떡에 떨어지는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개들이 먹습니다. 이 믿음이 대단하다. 이런 것은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이후에도 이 이방인과 함께 교회에 있어야 된다.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자유인, 노예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다양한 부류가 한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오랫동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야기는 결국 오늘 난예배까지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건 다시 더 자세히 또 난예배 때 설명을, 우리 말씀을 드리도록 예정이고요. 자, 우리가 이 칠병이의 기적을 위해 읽고 나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문제 외에는 다른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월 따라 바뀌기도 하고 상황 따라 바뀌기도 해요. 뭘 고집한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고집하는 거죠. 성전이 언제 세워지느냐, 어떤 규모로 세워져야 되느냐. 성전이 이 세상의 중심이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다. 여기에 지옥 가는 문이 여기 열려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이 재조준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의 생각을 재정렬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과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뭘 바라보고 가는 거냐?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그래 기도하시고 교회의 재개발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계속되는 이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뭐 이 어려울 때도 뭐 여러 모양으로 겨울 선교학교도 계획하고 동영상도 만들고 신방도 하고 참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에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